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아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내가 너 바아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아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바아사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바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디르사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엘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도 임하사 바아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심은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음이며 또 그의 집을 쳤음이더라. 유다의 아사왕 제26년에 바아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그 왕위에 있으니라.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왕궁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에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이라.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바아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바아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아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으니 이는 바아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엘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만이 우리의 산 소망이십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과 내일 묵상할 내용을 보시면 왕들의 이름이 5명 정도 등장을 합니다. 바아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 등 앞서 등장한 북이스라엘 왕들의 기록과 오늘 등장하는 왕들과 내일 등장할 왕들의 역사는 별반 다른 것이 없습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이미 솔로몬 때부터 악의 뿌리가 퍼져나갔습니다. 그 결과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두 지파인 유다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차지하고 또 나머지 열 지파를 솔로몬의 부하였던 여로보암이 차지해서 나라는 두 쪽으로 분리가 됩니다.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은 두 나라로 분리가 되어서도 이 둘은 사실 형제 권력으로 서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한 운명의 공동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북이스라엘의 왕조의 역사를 보면서 유다는 당연히 경각심과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전혀 배우지 않는다는 것을 배운다는 것입니다. 참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늘 등장하는 왕들의 역사도 일정한 패턴이 하나 나오는데 왕이 지고 뜨는 과정에서 죽음의 방식도 똑같고 또 정권이 일어나는 방식도 똑같습니다. 그 근저에는 세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배반과 역모와 암살, 하나 더 붙이자면은 자살,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수많은 왕들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적인 도모인 배반과 역모와 암살 등의 한 복판에는 늘 우상 숭배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 두 왕조인 북이스라엘과 유다는 저 역사의 끝에 가서 결국에 패망하게 됩니다. 우상 숭배의 해가 뜨고 지니까 인간의 탐욕이 개입되고 창조적인 생명의 냄새가 난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계속적인 썩은 죽음의 그림자가 정권을 떠나지를 못하는 것이죠. 혁명과 반란과 모반과 암살과 자살 등 이러한 패턴으로 세왕이 일어났다가 거꾸로 지고 또 반란을 통해서 세왕이 일어났다가 또 거꾸로 지는 이러한 반복적인 역사에서 백성들 마음속에는 어떤 기대가 점점 갈급함과 목마름으로 일어났던 것입니다. 빈번히 바뀌고 피바람 부는 정권 교체 속에서 나라는 늘 불안했고 백성들은 편할 리가 없었습니다. 점점 백성들의 마음은 피폐해지고 황폐해가고 그러면서 백성들 마음 한쪽에는 어떤 기대와 열망과 목마름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정한 평화의 왕은 어디 있을까? 그러한 왕은 언제 오실까? 늘 이러한 기대와 소망이 그리스도의 대망 사상으로 모아지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상으로 백성들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열왕기의 신학적 평가가 담겨져 있는데 그러므로 열왕의 역사는 희망의 역사가 아니에요. 결국에 다 절망을 향한 역사의 기록입니다. 토한 것을 다시 먹고 토한 것을 또다시 먹는 역사의 반복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점점 피폐해져가는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참된 왕 되시고 이 땅에 참된 안위와 평화를 줄 수 있는 왕은 없을까? 이러한 기대가 갈증과 목마름으로 역사 속에 차곡차곡 쌓여서 결국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저 역사의 끝머리에 갈라디아서 4장 4절의 말씀의 성취로 때가 참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단 말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역사적인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개인적인 차원에서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개인의 인생 속에 뜨고 지고 다가왔다 사라졌다 또 다가오는 그런 수많은 사건과 사연들, 우리는 이러한 상황들을 겪을 때마다 세 가지 공식의 눈이 가려워지게 됩니다. 첫째, 이것은 나한테 손해일까 이익일까? 둘째, 저 사람이 내 편일까 적의 편일까? 또 하나는 이 문제가 언제쯤 해결될까 아니면 해결될 수 없을까? 여러분, 이러한 프레임에 갇히게 되면요, 우리는 우리의 본질적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시선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을 부딪히게 하시고 전전긍긍해 하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시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몰아붙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십자가의 자리로 계속 몰아붙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뜻모를 황당한 억울함을 당하고 평생 지내다가 극심한 기근으로 형들이 자기 앞에 곡식을 구하려고 머리를 조아린 순간 그는 그동안 알 수 없었던 인생의 문제들이 주르륵 풀리게 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구나. 그러자 제일 먼저 무너졌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원수와 아군의 장벽이 무너진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을 향한 용서는 휴머니즘적인 차원의 용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의 차원에서 눈 떠진 용서입니다. 아,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구나. 여러분, 우리 인생에 부딪히는 수많은 일들이 나한테 유익이 되고 복이 될까? 저주가 될까라는 이런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폐악스러운 분이 아니세요. 말 안 들면 그냥 한 대 때려주시고 때리시고 말 잘 들으면 복을 주시는 그 정도로 낮은 수준, 우상들도 기대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시란 말입니다. 우리가 읽고 묵상한 열왕의 역사들을 통해서 결국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은 앞으로 오실 진정한 평화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인도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다 설명하지 않아도 왕들의 역사는 다 똑같아요. 배반이 일어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역무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아예 씨를 말리기 위해서 가족과 친척, 심지어 친구들까지 모두 몰살을 하고, 여러분 우리나라 사극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성경 기자는 왕들이 뜨고 질 때마다 일관되게 빼놓지 않는 문장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더라.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더라. 왜 그렇습니까? 이러한 죄악들이 하루아침에 어느 날 갑자기 스프링이 튀어 올라오듯 올라온 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 죄가 반복과 답습이 되고 그것이 문화가 되어서 이제는 그 땅의 전통으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전통이 되면요, 구조적 악이 됩니다. 구조적 악이 되면은 그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은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 옳은지 틀린지 판단이 안 서고 기준이 모호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라는 혼란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죄악이었겠습니까? 반복되고 답습되은 죄악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길로, 여로보암의 길로라는 문장이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그러한 반복된 죄악의 패턴이 축적이 되어서 결정적으로 16장은 어떠한 사건으로 마무리되는지 아십니까?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16장 오늘 읽으신 우리 뒤에 보면 34절입니다. 3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무슨 일이 아합 때 일어났는가 하면요, 당연히 아합의 재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여리고성을 재건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은 어떤 성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첫 번째 전투가 여리고 전투였어요. 그때 여리고 전투에서 함락했던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렸습니까? 그들의 전략과 총칼로 빼앗은 성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로 얻은 땅입니까? 하나님의 전략과 권능으로 그분의 은혜로 승리한 전투였어요. 여러분 여기 여리고 첫 전투가 갖는 가나안 삶의 상징적 가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땅은 전투의 규모와 크기로 총칼과 힘으로 빼앗은 땅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가나안을 천국의 모델로 비유하는데 가나안은 천국의 모델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순종하여 약속된 축복을 누리는가의 싸움입니다. 그 땅은 이미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그래서 밟기만 하면 누리도록 되어 있는 땅이란 말입니다. 그 땅의 삶의 본질과 원리는 순종하는가 안 나는가를 테스트하는 곳입니다. 그것이 가나안의 삶의 첫 번째 원리입니다. 그리고 그 땅은 그렇게 싸우도록 되어 있는 약속의 땅입니다. 그리스도의 질서와 통치 아래서만 누림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가는 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전쟁인 여리고였어요. 여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뭐였습니까? 일주일 동안 성 몇 바퀴 돌다가 마지막 날에 큰 함성을 지르니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의 역사는 논리로 설명이 안 되는 일들이 많아요.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난 후에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 한번 봅니다. 여호수아서 앞으로 가세요. 앞으로 가시면은 여호수아 6장 26절입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여 누군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받을 것이라.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가나안 전쟁의 첫 계시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상 16장 34절에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이게 아합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건축하지 말라고 했는데 건축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여리고 건축이 갖는 의미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여리고를 왜 재건하려고 했을까요? 쉽게 이야기하면은 이런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찬란했던 종교 르네상스를 다시 일으키자는 운동입니다. 온갖 세계의 모든 잡신과 우상들을 자유롭게 숭배하던 그 종교 르네상스를 다시 재현하고자 하는 운동이란 말입니다. 이미 이때는 여호와라는 신은 여러 잡신 중에 하나로 여기는 혼합주의가 이미 깊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들어와 있었습니다.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서요. 한 단계 거슬러 올라가면은 솔로몬이 뿌려놓은 천여 명의 아내들이 가지고 들어온 그 잡신들이 이 가나안 땅의 문화가 되었던 것입니다. 문화가 전통이 되고 그 전통은 오랜 세월 동안 백성들의 의식 구조 깊숙이 아무런 죄의 의식 없이 자리를 잡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아합 시대에 와서는 여러분 아합의 아내가 누굽니까? 이세벨입니다. 시돈 여자예요. 이방인입니다. 역대의 이스라엘 왕들은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께 나라의 안보를 의지했던 것이 아니라 전략 요충지를 확보하는 일, 주변의 나라의 여인들을 우상과 함께 수입해서 아내로 삼았던 일. 이렇게 철저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식으로 백성과 나라의 안위를 의지하곤 했습니다. 그 절정이 바로 여리고 재건 운동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과거에 매력적이고 찬란했던 그 종교 부흥을 다시 가져오자. 그래서 히엘이라는 사람이 책임을 맡아서 이 여리고 성을 재건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오늘 34절에 보시면은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이 죽습니다. 여러분, 터를 쌓을 때란 이 말은 공사가 시작할 때입니까? 중간입니까? 아니면 마무리할 때입니까? 그렇죠. 시작할 때입니다. 그럼 시작할 때에 맏아들이 죽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중단해야죠. 그런데 이 공사는요, 인간의 완악함과 불순종과 고집으로 밀어붙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문을 달 때가 되었어요. 여러분, 성문을 세우는 것은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그동안 공사가 중단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냥 밀어붙였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의 악, 죄, 그 죄의 끈질김, 이런 것들을 다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무시된 시대, 계시가 통하지 않는 시대, 이미 여호수아 때 이 말씀은 명시되었고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외워 들리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은 문짝을 달 때까지 추진되고 완성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호수아의 계시의 말씀대로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급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왜 열왕기서가 쓰였는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열왕기라는 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기 때 쓰여졌다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에 유다도 망하고 이스라엘도 다 망해서 끔찍한 포로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때 이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워했습니다. 흔들렸습니다. 고대 전쟁은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이 아니라 그 나라의 신과 그 나라의 신의 전쟁이에요. 당연히 이들의 인식 세계 속에는 누가 진 겁니까? 하나님이 지신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디 있어? 웃기지 말어.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피눈물 나는 역사의 고통 속에 던질 수가 있겠어? 흔들려버린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선지자의 손으로 붓을 들게 해서 이 열왕기상이라는 계시의 말씀을 쓰게 하신 겁니다. 당연히 첫 번째 독자는 포로들이었습니다. 혼란스러워하고 흔들고 있는 이 포로인 그들이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마음으로 이 열왕기서를 읽었을까요? 아, 우리의 피눈물 나는 결과가 하나님 말씀의 성취였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구나.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그러면서 바벨론 포로 시기에 결국 그들에게 회당이 만들어지고 서기관이란 직업이 생깁니다. 여러분, 서기관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기록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어요. 고토가 되었지만 황폐한 예루살렘을 향한 회복의 열망을 갖고 70년간의 포로 생활이 끝나자 에스라, 느헤미야와 같은 지도자들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그들이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느헤미야 8장에 나오는 수문 앞 광장에서 말씀을 통한 부흥 운동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6시간씩 그냥 설교를 듣는 것도 아니고 하루 종일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들으면서 통곡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악하고 불순종한 백성들이었는가. 수문 앞 광장이 그러한 부흥 운동이었어요. 여러분, 결국에 이 열왕기 상의 왕들의 역사는 죄악의 역사이고 그 죄악은 반복되고 답습되는 역사였습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의 마음은 이 혼란스러운 역사를 겪어내면서 진정한 왕은 어디 있는가? 우리에게 진정한 난위와 푸른 추장 맑은 물가로 인도할 그 왕은 언제쯤 오실까? 라는 메시아 대망 사상이 그들의 마음속에 갈증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모든 문제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예수님이 그 문제 가운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경 어디를 읽어도 하나님은 두 가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그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이러한 오욕스럽고 수치스러운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형제지간인 그 유다마저도 이 절망의 역사 속에서 배운 것이 없었어요. 그렇게 두 나라는 무너집니다. 패망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아픈 십자가의 사랑의 방식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포기하거나 놓아버리지 않으시고 구속하셔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들을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이야기이고 열왕들의 이야기의 결론입니다.